혼자 순이원으로 갔다. 메뚜기 한 마리가 어깨에 앉았다. 그 순간 나는 소나무가 되었다. 아몬드 나무에게 신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아몬드 나무가 꽃을 피워냈다. 나는 젊은 여인의 얼굴에서 노파의 얼굴을 읽어내려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리스라는 노파의 얼굴에서 이제는 사라져버린 소녀의 생기와 젊음을 다시 창조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꾼 아름다운 힘 고전, 고전일기 구원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금입니다.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지 선생님 아주 힘차게 안녕하십니까? 이러시는데요.
힘차게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자, 9월 24일 월요일 생방송으로 고전일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 오프닝 멘트는 선생님 뭐 옛것에서 또 다른 것을 창조해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이 카잔차키스의 이 그리스인 조르바
네.
우리 들어가면서 그 카잔차키스가 하려고 했던 일은 그리스라고 하는 오래된 것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게 자기의 역할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아주 대표적인 책이죠.
아유, 자, 여러분들 고전읽기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오늘은 생방송입니다.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참여 방법 말씀해주세요. 자,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네. 1045로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 반디 어플 다운받으시면 함께하실 수 있고요. 팟캐스트로도 다운받아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같이 생방송에는 질문 많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따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고전읽기를 함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예, 이런 문자 또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공개 특강 안내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개 특강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스 신화 전문가로 불리는 건국대 김길수 교수와 함께 그리스 신화 다시 읽기라는 주제로 공개 특강 가져보려 합니다. 오는 10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2호선 홍대 입구역 2번 출구에 있는 청년문화공간 주에서 열리고요. 고전읽기 홈페이지 공개특강 신청방에서 자세한 공지 확인하시고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선물 있네요. 이번 주는 황서경 작가의 소설 손님을 무대로 옮긴 연극 손님의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자.
시작하면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함께 읽어볼 고전으로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대표작 그리스인 조르바를 골랐습니다. 먼저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로우십니까?
이 시대를 살면서 돈, 명예, 지위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연연해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어느 순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속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삶은 그런 거에 영향 안 받고 평온하게 살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뭐 자유롭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인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도움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데 하고 싶은 공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만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데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자유롭지 못하니까 항상 어디 나갈 때도 제약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30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신경이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야말로 억압된 삶을 살고 있죠. 하루 종일 회사에 묶여 있고 취미 생활도 없고 하루하루 반복된 삶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또 뭐 자금력이나 이런 거에 굴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할 수 있을 때 회사에 계속 막 있지도 않고 하긴 뭐 프리랜서도 항상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직장인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유, 다들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또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고 계세요.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 할 때 선생님 시시포스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끔 벌을 받았잖아요.
그게 지독하게 가혹한 벌이었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네요.
그래요.
아유.
그래서 예. 신화는 늘 지금의 신화입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그리스인 조르바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런 인서트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리스인 조르바와 자유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비유컨대 네. 화산이 폭발한 다음에 그 뿜어져 나오는 용암이 거침없이 흘러오는 자유. 이게 조르바의 자유. 인 것이죠. 근데 이 조르바의 자유는 무엇을 가져서 얻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따라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볼 겁니다. 가장 아주 그 삶의 치열한 목소리로 예. 과장되지 않은 나룰굴의 이 언어로 들어볼 겁니다.
아주 거침없을 거다. 그렇습니다. 이런 비유가 맞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리스인 조르바 언제 만나게 되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사실 별로 재미없었어요. 그러다가 네. 한 몇 년 전에 조르바를 다시 만나게 됐는데 아 이건 운명적 만남이었구나. 그때 만남은 아직 그 이루어질 수 없는 만남이었고 지금 그 몇 년 전 그때 만났을 때가 내가 이제 읽어야 될 때 이 책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그냥 철없이 그냥 우연히 손에 잡혀서 읽는 책의 그 느낌과 때를 만나서 그 책을 다시 손에 쥐었을 때 느낌은 확 다른 거 같아요.
심장이 그냥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자, 책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작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먼저 만나봐야 되겠죠. 이는 어떤 인물인가요?
우선 뭐 간단하게 네. 그리스 밑에 에게의 바로 밑쪽에 이제 가장 길쭉하게 생긴 큰 섬이죠. 거기에 네. 이라클리온 태생입니다. 19세기 말에 말엽에 태어났고요. 태어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주교가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자기 운명이 주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오랫동안 주교처럼 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가장 종교적인 인간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러나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정교회 양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네.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원했던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왼쪽에는 악의 날개, 네. 오른쪽에는 선의 날개를 가지고 동시에 날고 싶구나. 신이 구원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예.
스스로 신을 구원하고 싶었던 사나이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예, 좋습니다. 그럼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간간히 들을 수가 있어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의 퀴즈를 여기서 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선생님이 답을 근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태어난 곳으로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자 에게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 섬은 무슨 섬일까요? 1번 낙소스 섬, 2번 크레타 섬.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선물로 열린 책들에서 나온 그리스인 조르바를 드립니다.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인간.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왜 이런 투쟁적인 인간상을 부르짖었는지 저희가 일단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예, 그래서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영혼의 자서전 중에서 한 부분을 북나레이터 백운철 씨에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학살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그때였다. 며칠 후에 처음 내 어린 마음은 부두와 푸릇푸릇한 들판과 열매가 풍성한 넝쿨과 밀빵과 어머니의 미소라는 아름다운 가면 뒤에 숨은 삶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삶의 진짜 얼굴은 해골이었다. 두려움도 모르고 희망도 모르며 밤낮으로 뜨고 살아가는 내면의 투명한 세 번째 눈을 훨씬 뒤에 꽃 피우고 열매 맺겨들 씨앗이 남모르게 내 몸속에 뿌려진 것 또한 이때였다. 어머니와 여동생과 나는 집안에 울타리를 치고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우리들은 바깥 길거리에서 터키인들이 미친 듯 욕설을 퍼붓고 위협하고 문을 때려 부수고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들은 개들이 짖고 다친 사람들의 아우성과 죽음의 수포음과 지진이 일어나듯 대기가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다. 장총을 장전한 채 아버지는 문 뒤에 서서 기다렸다. 아버지가 숫돌이라고 부르던 길쭉한 돌멩이를 손에 들었던 기억도 난다. 아버지는 손잡이가 까만 기다란 칼을 숫돌에다 갈았다. 우리들은 기다렸다. 터키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그들의 손에 당하기 전에 내 손으로 식구들을 죽일 생각이다.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말했었다. 어머니와 여동생과 나는 모두 좋다고 동의했다. 우리들은 기다렸다.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한다면 그 시간에 나는 내 영혼이 성숙하는 과정을 틀림없이 보았으리라. 나는 몇 시간 사이에 갑자기 아이에서 어른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밤이 지나갔다. 아침이 되었고 소음이 가라앉았으며 죽음은 멀리 사라졌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우리들은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이웃의 몇몇 아낙네들이 조심조심 겁을 내며 창문을 열었다. 그들은 길거리를 살펴보았다. 그 순간 목소리가 카랑하고 수염을 기르지 않은 터키인 깨빵 장수가 나타났다. 그는 머리에 인 커다란 양철 쟁반에 담긴 계피와 깨로 만든 빵을 사라고 노래를 부르듯 소리쳤다. 얼마나 반가운 광경이었던가. 온 세상이 새로 태어난 듯 싶어서 우리들은 향기로운 깨빵이 잔뜩 담긴 양철 쟁반과 구름과 하늘을 보았다. 어머니가 나에게 빵을 하나 사주었다. 학살은 지나갔나요, 어머니? 내가 물었다. 이 말에 어머니는 흠칫했다.
쉿!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얘야. 그 말을 입에 올리지 마. 그 소리를 들으면 부르는 줄 알고 다시 올지도 몰라.
지금 학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는 머리가 쭈뼛해지는데 그 까닭은 어렸을 적에는 그것이 두 글자를 한데 모은 단어가 아니라 시끄러운 소음과 문을 박차는 발과 입에 칼을 문 무시무시한 얼굴과 온 동네에서 비명을 지른 여자들과 문 뒤에 꿇어 앉아 장총을 장전하는 남자들을 모두 뜻했기 때문이다. 그 시대의 크레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우리들에게는 피와 눈물로 넘치고 온 국민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의미를 지녔던 자유, 성 미나스, 그리스도, 혁명 따위의 단어들이 생생했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억압되고 불행한 숙명을 산다. 그것은 그가 맡은 일의 본질이 어휘를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면 내적인 격렬한 흐름을 정체시켜야 함을 뜻한다. 모든 어휘는 위대한 폭발적인 힘을 내포하는 견고한 껍질이다. 그 의미를 찾아내려면 인간은 내면에서 폭탄처럼 그것이 터지게 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안에 갇힌 영혼이 해방된다. 언젠가 기도가 끝난 다음까지 과연 살아남을지 전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보러 갈 때마다 자꾸만 유언장을 만들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하던 라삐가 살았다. 그가 자주 말했다.
예를 들어 주님 같은 말을 하면은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나는 다음에 따라올 이 몸을 굽어 살피소서라는 얘기를 미처 끝내지 못하리라는 공포에 떨지.
한편의 시나 학살이라는 어휘나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온 편지나 또는 살아가며 많은 투쟁을 했어도 이룩한 바가 너무나 없는 이 사람이 쓴 글을 살아서 읽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요.
잘 듣고 왔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네요. 이때 그리스와 터키의 관계가 어땠나요?
우선 크레테는 네. 터키의 영향권 안에 있었고 종속되어 있었죠. 그래서 두 번의 터키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장면이 바로 이제 지금 우리 백운철 씨가 읽었던 이러한 모습들이었죠.
카잔차키스 가족이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도 모두 크레타 독립을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이죠.
그렇죠.
그 영향이 굉장히 컸을
컸어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 카잔차키스의 뇌리에 네. 꽉 꽂혀 있었죠. 특히 그 아버지인 미할리스. 이분은 그 이 카잔차키스의 기억 속에 영웅으로 남아 있었고 실질적으로 9살 때 터키인에 의해서 학살되어 있는 그리스인에게 가서 그 발을 만지게 합니다.
시신에다가?
그러면서 시신에다가. 그래서 그때 물어보죠, 아들이. 이 사람들은 왜 죽었나요? 그랬더니 아버지 대답이 이 사람을 죽인 것들은 자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결국 죽었다는 뜻이죠.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좀 너무 무거운데. 자, 터키 지배하의 크레타에서 기독교인 박해 사건과 독립전쟁을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니코스 카잔차키스입니다. 그가 어느덧 20대가 됐는데 파리에서 또 하나의 사상적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코수염도 그렇고 언뜻 보면은 자신하고 비슷한 분위기를 지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니체였습니다.
나의 젊은 시절 중 가장 중대하고 가장 굶주린 순간에 니체는 나에게 견실하고 용맹한 자양분을 주었다. 나는 푸짐하게 기름을 발랐고 인간이 스스로 몰락한 상태와 인간에 의해 몰락한 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답답함을 느꼈다. 비겁한 자와 노예가 된 자와 서러움을 받는 자로 하여금 위안을 얻어 주인 앞에 참고 조아리며 우리들이 유일하게 확신하는 현세의 삶을 인내하게끔 만들기 위해 내세의 보상과 벌을 심어놓은 종교는 얼마나 교활한가. 나는 격분해서 소리쳤다. 현재의 삶에서는 하찮은 것을 내놓으면서 내세에서의 불멸이라는 재산을 주도록 알량하게 계산하는 주님의 계획서 같은 종교는 얼마나 약삭빠른가,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간악하며 얼마나 인색한가. 그렇다. 천국을 바라거나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유로울 리가 없다. 희망의 술집이나 공포의 지하 술창고에서 취하는 우리들은 부끄러운 존재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며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던가. 격렬한 선지자가 나타나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은 필연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세상의 모든 통치를 신에게 맡겨왔다. 인간이 책임을 맡게 될 차례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우리 자신의 세계를 창조할 차례가 왔는가. 악마적인 교만의 산들바람이 내 이마를 스쳤다. 인간이 모든 투쟁과 모든 희망을 받아들이고 신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으며 혼돈에서 질서를 끌어내어 그것을 인간이 조화로 변형시킬 때가 왔다고 나는 불손하게 선언했다. 우리들의 모호한 외침들을 단순하고 참된 복음으로 바꿔놓는 순간, 현대의 전 세계적인 혼수 상태 한가운데에서 꿋꿋하게 일어서게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나는 봄의 첫 숨결처럼 아득한 새소리처럼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복음을 들었다. 내 마음은 아몬드 나무를 닮았다. 겨울이 한창이고 냉랭한 바람 속에 서서 떨면서도 1월에 우리 눈앞에서 꽃을 만발하게 한다. 그렇듯 꽃이 만발한 내 마음 또한 홀로 서서 떨었다. 강한 바람이 불어 헐벗게 만들지라도 별 상관이 없다. 할 바를 다 했고 봄이 왔음을 마음이 큰 소리로 알렸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평생 동안 꿈은 나에게 항상 틀림없는 길잡이였다. 단순하고 확실한 해결을 찾으려고 헛되이 바라며 뒤틀고 또 뒤틀리면서 깨어나는 내 이성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이 꿈속에서 정화되었다. 문제들은 모든 피상적 거풀을 벗어던지고 지극히 단순한 본체가 되며 본체는 자유가 된다. 그동안 나는 줄곧 성 세바스티아누스처럼 영원 회귀의 비극적 선지자가 나에게 쏜 화살에 거듭거듭 찔리곤 했다. 내 마음은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질식시키는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인간의 의무를 형성하는 무엇을 발견하려고 헛되이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나는 바닷가에 서서 멀리 내다보았다. 시커먼 바다는 분노에 넘쳐 들끓었으며 하늘도 마찬가지로 시커멓고 무겁고 음산했다. 하늘은 점점 더 내려앉아서 당장이라도 바다에 닿을 기세였다. 바람 한 점 없었고 침묵과 정적은 무서웠다. 하늘은 숨을 못 쉬고 질식했다. 아직 하늘과 바다 사이에 벌어진 좁다란 틈바구니에서 갑자기 하얗고 투명한 돛이 번개처럼 나타났다. 터질 지경으로 돛이 부풀어 나오고 스스로 빛을 내는 작은 쪽배가 숨 막히는 고요함 속에서 빠른 속도로 내리지르는 두 어둠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쪽으로 팔을 벌리며 내 마음이로구나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나는 잠이 깨었다. 그날의 꿈은 평생 동안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희망을 잃고 절망하는 희망의 아버지에게로 달려가 잠 속에서 나에게 전해진 숨은 뜻을 알려줄 길이 없었던 나는 부끄러웠다. 그의 모든 걱정에 대한 해결은 이것이 아니었을까? 철저한 절망 속에서 그는 스스로 바람을 일으켜 항해하고 스스로 빛을 내며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대담한 쪽배를 불러내지 않았을까? 가장 소중한 친구들과 다짐받았던 희망이 나를 저버려 어려운 순간들에 직면할 때면 나는 얼마나 자주 눈을 감고 이 쪽배를 상상하곤 했던가? 그러면 내 마음은 항상 용기를 얻어 벌떡 일어나 투구를 쓰고 겁내지 마라 하며 외치며 어둠을 뚫고 나아갔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영혼의 자서전 중에서 니체에 관한 부분을 읽어봤는데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아유 선생님 어려워요.
모든 철학이 다 그렇듯이 네. 역시 어렵죠?
아유,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간단하게 얘기한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 예. 자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터예요. 조로아스터교는 가장 막강한 종교 중에 하나였죠. 아주 단순한 교리를 갖고 있어요.
어떤?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서로 싸운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 이게 메시지예요. 근데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고 영향을 니체나 이 카잔차키스나 이 베르구송에 같이 줬느냐 하면
네.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선의 기준을 정한 자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선의 기준을 정하고 선을 따르지 않으면 악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꽤 오래전에 통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2시가 네. 넘어서 집에 안 가면은 잡아갔죠.
그렇죠.
나는 그게 어렸을 때
네.
다른 나라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안 가면 다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떤 독재자가 정한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냥 결국 강한 자가 네. 지 멋대로 선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그걸 어기면 잡아간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예.
우리는 강요된 이 선 속에 살고 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자기의 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인이라고 그런다. 바로 그 초인이 인류를 지배하게 될 때
예.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지금 이렇게 거대한 저보다는 훨씬 나은 인물들의 얘기를 하지만 저도 제 생활에서 혼자 산다고 해서 자유를 너무 만끽하거나 뭐 12시가 넘어도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렇죠.
선과 악이. 네, 그걸 네.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저는 초인까지는 아니어도.
초녀지.
감사합니다. 네. 니체 말고 베르고송이라는 철학자도 있었고 나중에는 부다의 사상에 심취하기도 되는데 이건 좀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도가 신을 부정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카잔차 키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전교회에서. 근데 카잔차 키스의 주장은 아주 간단했어요. 왜냐하면 주교가 되려고 마음먹었던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책과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 때문에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그 책을 이제 금서로 정하게 되는데.
네.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 카잔차 키스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선인데,
네.
예를 들면 십계명이 하나님의 선인데,
예.
거기에는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 선만 존재한다. 이 선을 지키면 선한 사람이고, 이 선을 지키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악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기준이냐? 강요된 기준이다. 강자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파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입장이 된 것이죠.
자, 저희가 지금 니코스 카잔차키스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작자의 얘기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단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까요? 아까 저희가 오프닝 곡으로 소개하려고 했다 못했어요. 지금은 준비됐죠? 예,
영화
영화 그리스인 조르바 중에서 연주곡입니다. 미키스 데오토라키스입니다. 조르바스 댄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서양 고전 100선을 선정한 숭실대와 함께 EBS FM 고전 듣기 곡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열린 책들에서 나온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읽고 있습니다. 사연이 많이 들어왔네요.
예. 네. 저희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무엇을 하시면서 저희 고전 읽기를 함께하고 계시나요? 제 문자 좀 보내주세요. 부탁을 했더니 4346님, 저는 집배원입니다. 추석 명절 택배 때문에요.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일하시면서 저희 고전 읽기를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시네요.
택배 하시는 분들 요즘에 제일 바쁜 시즌이죠.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서도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경옥님, 퇴근해서요. 참새 방앗간인 퀼트방에 와 있어요. 고전 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퀼트방에서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혹시 이경옥님 퀼트방에 몇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은 저희 고전 읽기를 이렇게 많이 전파해 주세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또 휴대폰 뒷번호 8078님의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네요.
네.
구속된 가운데의 자유, 내 조그만 공간의 자유. 느끼기 나름이죠. 감옥이 아닌 곳은 다 자유 아닐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마음 편하면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예. 또 정순영님은요?
정순호님은 누가 이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 이것도 숙제죠. 네. 또
박장한님도 네. 계시네요.
예.
강한 자가 선의 기준을 정한다. 오, 와우, 땡! 하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 생방송에 저희 청취자 한 분 모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재엽입니다.
예, 재엽님.
네.
재엽님이 생각하시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아, 제가 생각하는 자유요?
네.
지금 좀 당혹스러운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스튜디오 문을 네. 닫아놨기 때문에
네, 네. 나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네. 일단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그 이름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맨 마지막에 키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키스 뭐 이렇게 좀 재밌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 그다음에 또 고전 읽기
생각의 자유,
네, 네.
예,
상상의
예.
자유죠.
네.
그다음에 뭐 고전 읽기 하면 좀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처음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작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멋대로 읽을 수 있는 자유. 막 순서를 바꿔서 뒷부분을 읽었다가. 앞부분을 읽었다가
네.
막 그렇게 네. 읽는 자의 자유. 예. 그다음에 뭐 또 이렇게 좀 앞뒤 순서 좀 안 맞지만
네.
또 이렇게 친구들이나 이제 네. 주위 사람들한테 아, 이 책 다 읽었다라고 이야기 떠벌릴 수 있는 그런 자유들. 예.
예. 우리 재엽님 좀 복잡하신 분이에요.
네, 네.
하지만 그것도 자유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태어난 곳으로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자 에게 문명의 중심지였던 이 섬은 무슨 섬일까요? 1번 낙소스 섬, 2번 크레타 섬.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선물로 열린 책들에서 나온 그리스인 조르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계속 이어볼게요. 크레타로 향하는 피레에프스의 선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늙은 광부 조르바 드디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카잔차키스는 그 어떤 위대한 철학자보다도 아주 더 강렬한 영향을 받게 되죠. 카잔차키스가 들려주는 조르바 이야기 들어보시죠.
내 삶에 가장 큰 은혜를 베푼 요소는 여행과 꿈이었다. 죽었거나 살았거나 내 투쟁에 도움이 된 사람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내 영혼에 가장 깊은 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면 나는 아마 호메로스와 부다와 니체와 베르그송과 조르바를 꼽으리라. 첫 번째 인물인 호메로스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운을 되찾게 하는 광채로 우주 전체를 비추고 태양처럼 평화롭고 찬란하게 빛나는 눈이었으며, 붓다는 세상 사람들이 빠졌다가 구원을 받는 한없이 깊은 새까만 눈이었다. 베르그송은 젊은 시절에 해답을 얻지 못했던 나를 괴롭히는 철학의 온갖 문제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으며, 니체는 새로운 고뇌로 나를 살찌게 했고, 불운과 괴로움과 불확실성을 자부심으로 바꾸도록 가르쳤으며, 조르바는 삶을 사랑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힌두교에서는 이른바 구루라고 일컫고, 아토스산의 수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의 길잡이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주어졌다면 나는 틀림없이 조르바를 택했으리라. 그 까닭은 글 쓰는 사람이 구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을 그가 갖추었으며, 화살처럼 허공에서 힘을 포착하는 원시적인 관찰력과 마치 만물을 항상 처음 보듯 대기와 바다와 불과 여인과 빵 따위의 영구한 일상적 요소에 처녀성을 부여하게끔 해주며, 아침마다 다시 새로워지는 창조적 단순성과 영혼보다 우월한 힘을 내면에 지닌 듯 자신의 영혼을 멋대로 조종하는 대담성과 신선한 마음과 분명한 행동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라한 한 조각의 삶을 안전하게 더듬거리며 살아가기 위해 하찮은 겁쟁이 인간이 주변에 세워놓은 도덕이나 종교나 고향 따위의 모든 울타리를 때려부수려고 조르바의 나이 먹은 마음에서 희생의 힘을 분출해야 하던 결정적 순간마다 인간의 백석보다도 더 깊고 깊은 샘에서 쏟아져 나오는 야수적인 웃음을 그가 지녔기 때문이었다. 굶주린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 책과 선생들에게서 받아들인 영양분과 겨우 몇 달 사이에 조르바에게서 얻은 꿋꿋하고 용맹한 두뇌를 돌이켜보면 나는 격분과 쓰라린 마음을 견디기가 힘들다. 그가 나에게 한 말과 나를 위해 그가 추었던 춤과 갈탄을 찾는답시고 수많은 노동자들과 크레타 해안에서 6달 동안 땅을 파며 지내던 무렵 그가 나를 위해 연주한 산토르를 회상하면서 내가 어찌 가슴 벅찬 흥분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두 사람 다 현실적인 목표란 세상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먼지를 따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들은 어서 해가 지고 일꾼들의 일을 끝마쳐서 우리 두 사람이 바닷가에 저녁상을 차려놓고 맛 좋은 시골 음식을 먹고 시큼한 크레타 포도주를 마시며 얘기를 시작할 시간만 기다렸다. 나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지적 능력이 귀신 같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는 올림포스 산 옆에 있었다던 그의 마을과 눈과 늑대와 비밀 혁명 당원들과 성녀 소피아와 갈탄과 여자와 신과 애국심과 죽음에 대해서 그가 하는 얘기를 들었고, 얘기만으로는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면 그는 벌떡 일어나 바닷가의 울퉁불퉁한 자갈밭에서 춤을 추었다. 듬직하고 힘차고 크고 꼿꼿한 몸에 눈은 새처럼 작고 동그란 그는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며 춤추면서 소리를 지르고 큼직한 발로 바닷가를 구르다가 내 얼굴에 바닷물을 끼얹기도 했다. 그의 목소리, 아니 목소리가 아니라 외침에 귀를 기울이면 내 삶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지금 내가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처럼 생각에 잠겨 종이와 잉크로 결실을 얻으려는 바를 나는 피와 살과 뼈로 직접 경험할 수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나는 감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조르바가 한밤중에 춤추고 소리를 지르며 나에게 관습과 신중함의 편안한 안식처를 뛰어나와 자신과 함께 돌아오지 않을 위대한 항해를 떠나자고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꼼짝 않고 앉아 떨었다. 나는 최상의 어리석음이라고 여겨지던 삶의 본체가 나에게 실천하라고 소리지른 말을 감히 하지 못하는 내 영혼을 수치스러워했던 적이 무척 많았다. 하지만 나는 조르바의 옆에서보다 내 영혼에 대해서 더 수치를 느꼈던 적은 없었다. 칼탄 사업은 엉망이 되었다. 웃고 놀고 얘기를 나누며 조르바와 나는 파탄에 이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한 셈이었다. 우리들은 갈탄을 캐내려고 땅을 파지는 않았으니 그것은 조르바가 항상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듯이 갈탄 채취란 그들이 우리들에게 레몬 찌꺼기 세례를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순진하고 신중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 짓이었다.
우리에게는 말씀 있죠, 두목. 커다란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데, 조르바? 내가 물었다.
보아하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악마들이 묻혔는지를 캐보려는 모양이에요.
착하신 우리 삼촌이 나에게 준 돈을 우리들은 별로 많은 시간도 걸리지 않고 없애버렸다. 일꾼들을 애고하고 나서 우리들은 양고기를 굽고 작은 나무통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채석장 토로 쓰던 물가에 음식을 차려놓고는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 조르바는 산투르를 집어들었다. 늙어 주름진 목을 길게 뽑고 그는 아마네를 한 곡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먹고 마셨다. 나는 그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이 없었다.
작고하신 우리 사업을 신께서 용서하소서.
우리들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우리들은 만수무강하기를 갈탄은 가셨도다.
얼핏 일반 사람들이 이 조르바를 봤을 때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선생님?
제멋대로 사는 사람 그럴 수 있죠.
얼핏 이렇게 쉽게 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 조르바는 가치관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인 조르바를 도전이라는 주제에 함께할 수 있었던 건데 실제로 조르바를 찍은 흑백 사진이 남아 있대요. 근데 아주 그냥 얌전한 노인 같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아주 그냥 넘치는 에너지가 들어 있다.
여기 이제 묘사에 의하면 새의 눈을 가졌다. 작고 네. 동공이 뚜렷한. 네. 네. 빼짝 말랐죠. 그래서 그 늙어 빠진 나무와 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 속에 그 이 화산 같은 폭발력이 있는 것이죠. 정말 삶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은 사람.
자, 여러분들이 오늘은 문자 참여가 상당히 청취율이 높은 것 같아요. 이지숙 님이 아우 매번 헛갈려요. 저 카잔차 키스 카잔차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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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정재현이 키스 키스 해가지고 네. 황혜경 님께서는 자유는요 내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또 김성 님 이거 좀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맨 밑에.
그럴까요? 네. 몇 년 전 토론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다 읽지 못하고 대출 연장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해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꼭 구입해서 읽어야지 했는데 어려운 책이다 보니 항상 순위에서 밀려났는데요. 때가 되면 감동일 것입니다.
네. 지금 고전 읽기와 함께 하시면 아주 쉽고 술술술술 내 인생의 경험에 비추어서 비교해보면서 읽으면 정말 재미나게 고전을 읽어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네. 카잔차키스는 지금 고향에 묻혀있나요, 선생님? 어때요?
아, 그럼요. 네. 네. 크레테의 이라클리온, 제가 태어났던 곳에 묻혀있습니다. 거기에 묘비명이 있는데 네. 그 묘비명이 무척 아름다워요. 네. 뭐 아마 자기의 인생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얼마나 돼요, 선생님?
아주 짧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은, 네, 괜찮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바라지 않으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생님, 네. 너무 간결한데요.
간결해요.
어우, 다시 한번 선생님 다시 한번.
아 그래요?
네.
이번에는 그럼 천천히 읽어야겠다.
아니에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바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는 우리가 자유다.
바라기 때문에 예. 구걸하는 거거든요. 바라기 그렇죠. 때문에 어딘가 얽매이는 거죠.
매여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혹시 답답했던 일상생활을 이렇게 확 떨쳐버리고 싶다 하실 땐 고전읽기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그것도 그리스인 조르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고요. 내일 더 조르바를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죠?
예, 내일 조르바 다시 만나볼게요. 또 하나의 도전. 안이하게 살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항상 군중 속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군중 속에 섞여 너 자신을 잃어버려라.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많은 영향을 받았던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경고죠, 우리에게. 니체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은 죽었다는 선언을 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람입니다. 강자가 강요하는 도덕, 강압된 선에 굴복하지 않기를, 그 굴곡이 바로 노예 도덕이라는 것을 알기를 니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스스로 초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도전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쉰 헤드폰, 애니플레이스에서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BB, 열린 책들에서 그리스인 조르바, 와이즈베리에서 신화 읽는 시간, 공연 선물입니다. 황석영 작가의 대표작을 연극 무대에서 만나다. 10월 10일부터 국립극단 소극장 판에서 공연되는 연극, 손님 초대권을 드리고요. 가을을 맞아서 유럽 인형 전시회를 선보이는 한국 속의 작은 프랑스 마을 뿌띠 프랑스에서 입장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은요, 선생님.
아주 여러 번 나왔었죠?
네.
네, 그리스의 크레타 섬입니다.
예, 크레타 섬 정답이고요. 오늘의 정답자분은 휴대폰 뒷번호 5279님, 6678님, 그리고 반디의 이복중님 세 분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저희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전읽기 공개 특강을 안내해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저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우리 일상 속으로 끌어들여서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그리스 신화 전문가로 불리는 건국대 김길수 교수와 함께하는 고전읽기 공개 특강 그리스 신화 다시 읽기. 오는 10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고요. 2호선 홍대 입구역 2번 출구에 있는 청년문화공간 주에서 열립니다.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전읽기 홈페이지 공개 특강 신청방에 신청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그날 만납시다. 자, 오늘 낭독해 주신 백운철님
네.
인사드려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음이 자꾸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청취자 입장에서 자리해 주신 우리 정대현 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끝곡 아바의 맘마미아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고군영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